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 전자담배는요, 전지를 이용한 기기죠. 액상물질을 기체로 바꿔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 불에 태워서 연기를 빨아들이는 일반 담배와는 다른데요. 니코틴 성분은 있습니다. 타르나 카본 같은 이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일반 담배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고요. 그런 인식은 전 세계 전자담배 시장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국제보건기구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의 통계를 보면은요. 전 세계 500여 개의 브랜드가 전자담배 생산하고 있고요. 30억 달러가 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수년 전 얘기입니다. 자, 일단 전자담배든 일반 담배든 건강에 유익하진 않지만요. 현실적으로 전자담배 판매가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중이 잘 판단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텐데요. 이번 주 미국 과학공학의학아카데미가 이 전자담배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전자담배 보고서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뭐 내용을 다 소개해드릴 순 없지만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니코틴이 들어있는 한 전자담배도 중독성이 있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향후 흡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뉴욕타임즈가 보고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번 보고서가 이 전자담배를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 건강을 위한 금연 수단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불신을 가져올 거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볼까요?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봅니다.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편하게 풀어봅니다.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볼까요? American Authors가 부릅니다. Best Day of My Life 들어보시죠.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저출산. 이 현대사회의 심각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 미시간 대학교의 한 교수는 청년 실업과 직업 불만족이 아이를 적게 낳는 풍조의 배경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들의 세대가 불확실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어른으로서의 할 일을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저출산율은 2년 전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도 감소세를 지속했습니다. 이런 동향은요, 출산과 관련된 미국 내 기업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기저귀를 생산하는 킴벌리 클라크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최소 5천 명의 인력을 감축기로 한 걸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90여 개 공장 가운데 10개를 없애고 이윤이 적은 사업도 팔고 2021년까지 20억 달러를 절감하는 구조 조정도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구조 조정은 기저귀와 고급 화장지 판매가 부진해서인데요. 바로 저출산으로 기저귀 수요가 부진한 데다 경쟁사들 역시 같은 고민으로 가격을 내리고 있고 또 하나는 원자재의 가격이 오른 것이 판매를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출생률이 떨어지는 점은 관련 기업들에게는 당혹스러운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시장과 성인용 기저귀 등 일명 틈새 시장에서 성장할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175년.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하지만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175년을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수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75년은 미국의 한 죄수가 받은 실형의 숫자입니다. 과연 누구이고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형을 선고받았을까요? 미국에서 미국 대학교 여자 체조선수들과 미국의 국가대표 체조선수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사가 지난 30년 동안 150여 명의 선수들을 상대로 자신의 진료실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죗값에 대한 최종 판결이 175년형입니다. 지난 2016년 한 여대생 체조선수가 이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기소장을 낸 사건이 지난해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성폭행 고발 운동 미투 캠페인의 영향을 받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이런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의사의 피해자 중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시몬 바일스, 엘리 레이즈먼, 가비 더글라스, 메케일라 마로니 등도 있습니다. 미시간주 랜싱 법원의 로즈마리 아킬리나 판사는 24일 전 체조대표팀 겸 미시간 주립대학 소속 팀 닥터 나사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방금 당신의 사형 집행 영장에 서명했다. 당신에게 이런 벌을 언도하는 것은 나의 영예이자 권한이다. 당신은 다시는 감옥 밖으로 걸어서 나갈 자격이 없다. 가장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취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열하고 기만적이며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원고 나사르 의사는 연방법원 법정에서 아동 포르노 관련 범죄로 이미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22일자 보도입니다. 긴장 완화를 위해선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라도 해야 한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가 밝혔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소속 대표였던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의도를 순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협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과 대화를 진행 중인 한국은 제재를 완화하거나 미국의 대북 압박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미군의 준비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고 조 윌슨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북한 선박이 처음으로 중국보다 러시아로 더 많이 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행 북한 선박 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 반면 제재의 영향으로 중국행 선박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23일자 보도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인 17명에 대한 추가적 독자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계기로 열린 남북회담은 환영하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 2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탈북 난민이 미국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4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체제 보호뿐 아니라 김정은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이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추는 게 북한의 다음 행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 문제와 연계선 안 된다고 시나 폴슨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25일자 보도입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와 회사, 선박 등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한 건 개인 16명과 기관 9개, 선박 6척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적도 기니가 북한 국적자를 모두 내보내달라고 북한 대사관 측에 요구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활동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결의 2371호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대사관 측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편하게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수첩 김영남 기자와 함께하겠는데요. 폴란드가요, 2년 안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현 수준의 60%를 감축할 예정이었는데 이 새 대북 제재 때문에 일정을 좀 앞당겨서 또 전원 송환 결단을 내린 건데요. 네, 김영남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취재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우선 그 취재 배경은 지난해 12월 그 미 국무부 관계자가 저희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폴란드만 상당한 숫자의 북한 노동자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폴란드의 북한 노동자 문제를 좀 취재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이 국무부의 지적이 있고 난 뒤 3일 뒤죠. 3일 뒤에 유엔 안보리가 2397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네.
이 2397호는 2019년 내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돼서 이 폴란드 문제를 좀 취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북 제재 때문에 폴란드가 이번에 조처를 취하게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폴란드의 북한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가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 네. 500명, 500명 정도 선에서 계속 그 북한 노동자가 폴란드에 있었다는 것은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장, 조선소, 노동일에 많이 참여했는데요. 그래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그 그단스크라는 북부 지방에 있는 조선소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대부분 거주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폴란드에 있는 북한 노동자 숫자 한 500명쯤 된다고요?
예, 500명 정도 됩니다.
이 송환 일정이 내년 말까지로 이게 앞당겨진 거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됐었나요?
예, 네. 원래 계획은 점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유엔 결의 2397호가 있기 전까지는 전원을 송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었고 근로자를 줄여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었거든요. 과거 결의들에.
네.
하지만 2397호에서는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변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2397호가 통과되기 전까지 폴란드의 입장은 현재 폴란드에 462명의 북한인 근로자가 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는 더 이상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을 거고 현재 있는 462명에 대한 노동 허가 기간 역시 점차적으로 만료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아갈 것이다. 그 기간이 끝나면.
네.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는 현재 462명의 근로자 중에 40%의 노동 허가 기간이 만료될 것이라고 밝혔고
네.
2019년에는 추가로 30%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산을 해보면은
네.
작년 기준으로 462명이었는데 2019년 말 기준이 되면은 194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네.
한 60%가 감소되는 거였죠.
네.
하지만 이번에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발표한 최근 입장에서는 아 이걸 점차적으로 기다리질 않겠다. 내년까지 전원 송환토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바꾸게 된 겁니다. 계획을 네. 앞당긴 거죠.
네. 앞서 이 미국 정부가 이 폴란드가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지목한 적도 있다라고 또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제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네네.
폴란드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을 보내게 되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네.
폴란드 정부 반응은 어떤가요?
예, 폴란드 정부는 조금 계속해서 저희 BOA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많이 밝혀왔습니다. 폴란드 쪽에서 말한 거는 북한인 근로자는 전 세계 한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네.
자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인 근로자는 500명이 채 안 된다. 10%도 안 되고 아주 중국과 러시아에 비하면 극소수인데 왜 자꾸 폴란드만을
지목하느냐.
좀 이런 반응으로 그 해명하는 말을 많이 해왔는데요.
네.
뭐 폴란드 쪽에서 말을 하는 것은 과거에는 UN 2397호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그 특정 국적을 이유로 어떤 국가의 노동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 받아도 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 또 폴란드 법령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를 즉시 추방하는 것 역시 허용하지 않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네.
자신들로서도 자신들의 법에 따라서 계속 북한인 근로자들을 받았던 거지 더하거나 덜하거나 뭐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폴란드 정부가 북한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절차를 지원하거나 이를 독려하지 않았다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해서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이요. 폴란드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할 때 인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송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인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게 어떤 말인가요?
예, 폴란드는 계속 거듭해서 말을 하는 게
네.
제재는 이행하지만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추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폴란드의 입장은 북한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 기간이 만료됐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출국하도록 하지만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때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데요. 그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때라는 전제에 해당되는 것은 폴란드 측에서 말하기를 추방 조치 후에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국가의 난민과 비슷하게 계속 폴란드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된다 싶으면 폴란드가 이들을 난민으로 계속 체류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할 때요. 항상 제기된 게 이 해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네.
뭐 이런 것이 상당히 화두가 됐는데요.
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게 그 북한 노동자들이 덴마크 군함 건조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곳에 있는 노동자들의 그 근로 환경은 어떤가요?
덴마크 군함 부분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그 덴마크 군함 건조 역시 폴란드에 있는 조선소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폴란드 그단스크에 있는 크리스티라는 조선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
북한 근로자들의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 인권 유린 행위를 당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폴란드 노동부 산하 고용근로감독기구는 한 200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인권 유린 실태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네.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2014년에 폴란드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북한인 근로자 용접일을 하던 사람이 화상을 입고 죽습니다.
네.
그 화상을 입고 죽은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들의 근로 실태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됐는데요.
네.
당시 그 용접공의 이름은 전경수 씨로 알려졌습니다.
네.
건조하고 있던 배 안에 탱크에서 파이프라인을 잇는 용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아주 좁은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용접 일을 하다가 이 불이 튀어서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도망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숨지게 됐는데 이제 뭐 현지 언론들과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를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매우 작고 말랐기 때문에 폴란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하는 작업에 많이 투입됐고
네.
그러니까 더 위험한 상황에서 근무를 했다는 증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임금 문제인데요.
네.
임금 문제가 이슈가 됐던 적은 그 폴란드 노동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
이 크리스티, 그 폴란드에 있는 조선소에서 한 10명 정도의, 한 50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월급을 받는 명세표가 있습니다. 사람의
네.
이름과 받았다는 서명을 해야 되는 란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공개된 영수증에 보면은 한 사람이 똑같은 서명으로 다 받아갔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 보고서에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임금이 노동자에게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임금 착취가 있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화상으로 숨진 전경수 씨의 경우에는 전경수 씨에게 그 밀린 월급 그리고 보상금이 지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급됐다라는 영수증은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것 역시 조선 능라도 무역회사라는 곳에서 받아갔다라는 영수증은 나옵니다.
네.
조선 능라도 무역회사는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북한의 인력 송출 회사인데요.
네.
몇 년 전 미국 재무부의 대북 제재 대상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런 회사인데 그 조선 능라도 무역회사가 그 돈을 다 받아간 것으로 공개가 됐는데 제가 과거에 취재할 당시 폴란드 노동부에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네.
이 유족에게 돈이 전달이 잘 됐느냐. 그때 그 폴란드 노동부가 밝힌 거는 보상금은 전달을 했다. 하지만 이 보상된 전달이 유가족한테까지 전달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돈을 대신 수령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이 돈을 대신 수령한 사람이 유가족에게 그 보상금을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지만 조사 결과 유가족이 월급과 보상금을 전달받은 걸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임금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폴란드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측면에서 본다면 임금은 폴란드 쪽에서는 제대로 지급을 했는데
네.
수령하는 쪽은 북한 쪽이니까
맞습니다.
북한 쪽에서 임금 착취가 있었을 수 있고 유가족들한테 지급하는 돈마저도 빼돌렸을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노동 허가를 받고 모든 것들을 이 인력 송출 회사들로 불리는 회사들이 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닌 관계로 이 돈이 지급되는 게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네. 자, 다른 해외 노동자들 사정은 어떤가요? 다른 해외 노동자들도 이 대북결의 2397호에 따라서 송환되고 있는 사정인가요?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각국 국가들이 이 유엔 결의 이행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내년까지 다 송환하도록 하겠다. 이행 이사를 지금 다 밝히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나서서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가장 그 노동자가 많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대북제재 결의라는 것이 북한의 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줄을 막기 위해서 조처를 취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외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유엔이 이 2397 결의에서 이 노동자 문제를 명시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북한의 자금 수입원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 영국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40개 국가의 노동자를 한 10만 명 정도 보내놨고
네.
이들에게 얻어들이는 수익은 매년 10억 불 정도에 달한다. 더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한국 외교부에서는 이를 2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정도 매년 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것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네. 이 실제로 받는 임금의 3분의 2 정도는 모두 다 국가가 가져가고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북한 입장으로서는 아주 큰 돈 외화벌이 수단이 큰 게 하나 없어지는 거가 됩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은요. 사실 해외 근로자들한테는 이 해외 경험 자체가 어떤 외부 세계를 처음 접하는 그런 좀 충격적인 그 세상에 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가 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북한 사람들 반응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저도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남 기자와 함께 폴란드 정부가 내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키로 했다는 바로 이것은 대북결의 2397호에 따른 조처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R. Kelly가 부릅니다. Sign of a Victory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북한 체제를 고발하는 북한 반체제 작가의 소설을 소개하는 행사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멍에 쓴 인간으로 살며 재능이 아니라 의분으로 잉크의 펜으로가 아니라 핏물의 뼈로 적은 나의 이 글. 사막처럼 메마르고 초원처럼 거칠어도 병인처럼 초라하고 석기처럼 미숙해도 독자여 삼가 읽어다오. 바꿀 수 없는 현실에서 몸부림치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통해 북한 체제를 고발하고 싶은 작가의 외침이 책머리에 적혀 있습니다. 필명이 반디인 이 작가의 소설 고발은 총 7편의 소설로 구성됩니다. 탈북기, 유령의 도시, 준마의 일생, 지청만리, 복마전, 무대, 빨간 버섯 등 각각의 제목을 달았지만 관통하는 주제는 북한 체제 비판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강제북송, 고문, 공개 처형 등의 내용이 없는데도 독자가 느끼는 울분과 안타까움은 여느 탈북자의 체험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첫 이야기인 탈북기는 주인공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로 주인공이 아내의 일기장을 읽고 난 뒤 탈북을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아내가 자신의 부모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과 사랑하는 아들이 성분 때문에 겪는 일을 보며 엄마로서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을 읽고 가슴 아파하며 탈북을 결심합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고발은 작가가 북한 내 지인에게 책 밀반출을 부탁했고 극적으로 중국을 거쳐 한국의 민간단체 손에 들어간 후 작가의 바람대로 지난 2014년 한국에서 전격적으로 출간됐습니다. 북한의 생존에 있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속 작가가 체제 고발을 위해 목숨을 걸고 쓴 소설집이 외부에 반출된 첫 사례였습니다. 해외 20여 개 나라에서 번역 출간된 이 책은 지난해 말 미국의 저명한 아스펜워즈 문학상 후보에 오르면서 미국과 영국의 주류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펜워즈 측은 이 소설이 가장 엽기적으로 끔찍한 독재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괄목할 만한 작품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이 책에 대한 평가는 이어졌습니다. 최근 전 세계 4위 규모로 1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뉴욕 맨해튼의 뉴욕 국립도서관이 이 책을 화제 도서로 선정해 큰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 책이 미 주류 사회에 소개된 첫 행사였습니다. 행사 전부터 입장권이 모두 팔릴 만큼 화제를 모았는데요. 당일 200여 명의 미국인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미 주류 사회에 이 책을 처음 소개한 한국의 민간단체 행복한 통일로 도희윤 대표의 설명입니다.
그 작가에 대한 신비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없고 또 북한의 솔제니친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했듯이 내부에 존재하지만 자신은 나올 수가 없어서 원고지가 먼저 나와서 출판된 바로 그런 책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좀 가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무리 이제 작가에 대한 그런 신비스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작품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 그 의미가 오래 가지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문학과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 평가하기도 상당히 작품적인 내용도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나름대로 미국 사회에서 어떤 그 울림을 더 높게 가져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희윤 대표는 반디의 소설이 한국에 유입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한국 내 출간을 도맡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미국 내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 읽기, 책의 내용을 주제로 한 오페라 아리아 공연, 저자와의 만남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서는 두 명의 미국인 작가가 7편의 소설집 가운데 두 편을 청중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며 읽었습니다.
firefly on the surface. And of course, that's because fireflies in Korean, they're 반짝반짝 거리다. But 반디 also sounds like.
오페라 공연은 작곡가가 역시 7편 소설의 하나인 유령의 도시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Tears Will Come, 눈물이 흐르겠지요 라는 아리아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작곡가인 테오 퍼포 씨는 VOA에 오페라 소재를 찾던 중 이 책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1, 2년 안에 오페라 작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story particularly struck me because it brought me back to
유령의 도시는 피살자 유가족과 쟁쟁한 혁명 학원 출신의 외교부 지도원인 부부가 좋은 출신 선분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와 김일성 초상화에 경기를 하는 아기 때문에 산간벽지로 유배를 떠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라드는 그런
이어지는 저자와의 대화 시간엔 도 대표가 반디를 대신해 참석했고 뉴욕 내 라디오 방송 진행자와 뉴욕 로체스터에 거주하는 탈북자 저스틴 서 씨가 출연했습니다. 도 대표는 청중에게 반디와 소식이 끊어진 지 1년이 넘었다며 봄이 되면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뭐 이 책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이 번역되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반디 선생의 안전이 점점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이런 그 이중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반디 선생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안전하게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만은 사실 북한이라는 체제가 글자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이 썼는지를 밝혀내는 사회거든요. 글에는 특히 문체라든지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묻어나는 그들만의 어떤 특유한 그런 냄새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감추려고 노력을 해서 출판한 거지만 북한 당국의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 성격에 의해서 밝혀낼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늘 저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 연락이 좀 두절됐습니다. 저희들이 한 1년 넘게 지금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상황에 곧 봄이 다가오면 새롭게 그분의 근황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질 텐데 그건 1년 넘게 지금 두절이 된 상황이 사실은 몹시 저희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저희들이 피했고요.
도 대표는 그동안 반디 작가와 비밀스러운 표식으로 소통했지만 지금은 그런 소통이 끊어진 상태라며 그러나 그의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반디의 소설 고발에 대한 언급을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소설의 내용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널로 참가한 탈북자 저스틴 서 씨는 고발을 읽은 소감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북한에 있을 때 생각이 났다며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답했습니다. 저스틴 씨는 고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대변한다며 소설의 많은 부분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스틴 씨는 같은 민족도 안 하는 행사에 다른 민족이 참여한 것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지 않게 읽었다는 뭐 북한 이야기를 해서 그냥 대수롭게 생각했거든요. 뭐 나도 북한에서 왔는데 뭐 다 그래서 그렇지 그 삶이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거기 시작하니까 또 옛날 말들 생각도 나고 단어들 생각나고 뭐 대부분 다 기억이 나죠. 저희 그 옆집에서 저희를 계속 스파이 한 거 그다음에 저희 그거나 그 시골 당비서가 저희를 그나 아주 감옥에 열려고 했던 거 아주 멋지게 놀란 거 그다음에 여기를 말하면 폴리스 안전은 북한에서 안전을 하죠. 그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 나쁘지 않고.
이날 참석한 미국인들 가운데 고발을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뉴욕 도서관에서 선정한 책이기 때문에 호기심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통해 책 내용과 작가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된 청중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 여성은 북한 주민들의 더 큰 고충을 그들의 일상을 통해 알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Like they said, they convened an idea of daily life, and maybe the bigger struggles are come
미국인들은 이 책이 북한 정권을 직접 비판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의 일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게 다가온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뉴욕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에이든 클락 씨입니다.
I think like a lot of people said, just to remember that this is it's a country, but it's people, and it's very easy to forget that. We talk about.
클락 씨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쉽게 잊고 있다며 그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컬럼비아 대학교 역사학과 찰스 암스트롱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미국인들이 북한 주민의 진짜 삶이 무엇인지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내부에서 나온 주민 개개인의 삶을 볼 수 있던 책은 없었다면서 매우 독특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real human beings with emotions, with families. And we haven't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암스트롱 교수는 북한 정권이 이 책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도 대표의 말에 그들이 이 책을 무시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그것은 책 내용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 아니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페라 아리아를 불렀던 한일 성악가 이효진 씨는 미국인들이 이 책을 새롭게 느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일 수 있겠구나. 왜냐면 같이 이제 작업을 한 띠오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놀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많이 그런 소식을 접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여기 사람들은 아마 오늘 이거 보고 많이 많이 놀랬을 거예요. 네. 많이? 진짜, 정말 저렇게 힘든가? 그랬었구나. 이게 리얼이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 되게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의 참상을 통해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반디의 고발. 이 책의 미국 내 출간을 진행한 그로브 프레스 측은 유럽에서도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의 삶을 알고 또 목숨을 건 북한 작가의 바람을 알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은 텍사스 주 문제였습니다.
텍사스의 식민지 건설을 주도했던 스티븐 오스틴과 멕시코 정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모든 미국인들은 멕시코에 대항해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제 뜻을 따를 거라고 믿습니다.
오스틴의 반란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하루빨리 군대를 동원해서 텍사스를 점령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0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대.
1833년 4월 텍사스에 사는 미국인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의 지도자인 산타나 장군에게 여러 건의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산타나 장군은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멕시코 정부와 협상을 벌여왔던 내용들은 대부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텍사스를 멕시코에서 분리시켜달라는 요청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텍사스가 멕시코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반란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텍산이라 부르며 멕시코 관리들과 크고 작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멕시코는 군대를 이용해 미국인들을 위협했죠. 미국인들은 멕시코군 사령관과 협상을 요구했지만 군 사령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텍사스는 어느새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고요. 미국인들은 군대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835년 11월, 텍사스 지역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표들은 멕시코에서 텍사스를 독립시킬 계획이 없었고 사실상 독립에 대한 제안은 투표를 통해 이미 큰 표차로 패했던 안건이었습니다. 지역 대표들이 모인 이유는 멕시코의 산타아나 장군 때문이었습니다. 텍사스 사람들에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산타아나에게 저항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은 임시 주정부를 만들고 주의 군대를 구성했고 또 한 차례 회의를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텍사스 지역 대표들이 또 한 차례 회의를 앞두고 있을 때 산타아나는 7천 명의 군대를 리오그란데 강 건너 텍사스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멕시코 병사들이 샌 앤토니오에 도착한 것은 2월 23일이었고요. 텍사스 군대는 알라모라고 하는 오래된 스페인 교회로 후퇴했습니다.
1836년 3월 1일 두 번째 텍사스 지역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멕시코 병력이 샌 앤토니오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물러나거나 타협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투표를 통해 텍사스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만들자고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헌법에 기초한 헌법을 만들고 우리들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우리 텍사스의 대통령 데이빗 베넷과 샘 휴스턴 텍사스군 사령관과 함께 텍사스 독립의 그날까지 힘을 다해 멕시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텍사스 지역 대표회의 둘째 날, 샌 안토니오에 있는 알라모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알라모의 텍사스군 지휘관이 텍사스 사람들과 모든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24시간 동안 야포 공격 속에 있었지만 단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했고 항복하지 않을 경우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포 공격으로 적군의 요구에 대한 답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국기는 아직도 자신 있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항복하거나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텍사스 군 지휘관은 자유와 애국과 모든 미국인의 이름으로 텍사스 군대를 최대한 빨리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저희 부탁에 대답이 없다 해도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맞서 싸울 겁니다. 우리 텍사스군은 개인의 명예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군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알라모에서 보내온 PNG는 승리가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회의 참석 대표들은 즉시 샌 앤토니오에 있는 텍사스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샘 휴스턴 텍사스군 사령관이 대표들을 막아세웠습니다.
텍사스 지역 모든 대표들께서는 그냥 여기 그대로 있는 게 좋겠습니다. 알라모를 지원하러 떠나는 것보다 텍사스 정부를 수립하는 일이 대표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알라모는 제가 부대를 이끌고 갈 테니 대표들께서는 정부 수립에 더 속도를 내셨으면 합니다.
샘 휴스턴 사령관은 군대를 이끌고 알라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알라모의 지원군이 도착한 건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멕시코 산타아나 부대는 188명의 텍사스군이 있던 스페인 교회를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텍사스군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고 휴스턴 사령관은 전 군의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후퇴하라! 후퇴하라! 모든 텍사스군은 멕시코군과 멀리 떨어진 북동쪽으로 후퇴하라!
텍사스의 한 부대는 신속히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산타아나는 이 부대를 함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산타아나는 텍사스군에게 만약 항복을 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회유했고요. 이 부대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이 부대는 들판으로 행군하라는 명령을 받은 다음 총살당했습니다. 이들 중 몇 명이 살아남아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